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부유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가난해지는 순간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사람의 관계를 좌우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인격과 성품과 신뢰가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재물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이 아닌 사랑과 진실과 믿음으로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마음을 보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복음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유가 되어서 맺어진 관계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 세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다 날아가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은 재물과 인간관계를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진실과 공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사회 규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질서였습니다. 이에 증인의 역할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증언은 공동체의 정의와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이에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언을 매우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때로 거짓말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판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편법이나 속임수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거짓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입술은 사람을 살리지만 거짓된 입술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진실과 공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6절은 다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 즉 관대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베푸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베푸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베품은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내 주위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7절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형제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며 재물을 쫓아 모여드는 친구들이야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리며 멀리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도 대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좀 참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이런 냉정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조건일 때가 많습니다. 부유해야 하고, 너그러워야 하고, 선물 주기 좋아해야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어야 하고, 잘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에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건으로 사랑을 베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익이 아닌 헌신으로, 계산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자,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과 공의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내 주위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실천하며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 거짓이 아닌 진실과 공의를 선택하는 자, 세상과 내 주위를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 자격증시험, 응용고시, 취업,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연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추수감사절에 있을 세례식과 예배를, 그리고 또 11월 달에 있을 교사 세미나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에도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수 장로님, 성경재 권사님, 신성자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광재 집사님, 강윤학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외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